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여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 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 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이 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는 자신의 시론에서 부정적 수용 능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격으로 남들과 어울릴 수 없었고 청년 시절에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국이 자랑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시인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불안과 불확실성,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어두움과 그 의문들, 그것을 자신의 삶의 지렛대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적 수용 능력이란 삶에서 흔히 마주하는 모순들을 기존 질서 안에서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혼돈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의 일부로 가져가려는 그러한 태도를 뜻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엄습하는 불안감, 초조함, 질서, 무질서, 외로움, 우울함, 또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드러나는 애매모호함,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자신의 삶의 자양분으로 자신의 미래의 굳건한 발판으로 만드는 능력, 그것을 부정적 수용 능력이라 그렇게 존 키츠는 자신의 문학 이론에서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결과되는 고통과 단절, 그것을 싫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림돌이 없는 반듯하고 잘 닦여진 길, 그러한 것을 좋아하고 또 자기 자신 주변에서 그러한 길을 닦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한 길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목표하는 지점에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잘 당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삶의 태도가 때로는 얼마나 우리를 빈곤하게 만드는지 또한 모릅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눈물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속에 접속해 주는 그러한 연결선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렵고 보잘것없는 장소 또 그러한 형편, 그러한 것이 폭넓고 속 깊은 삶을 위한 우리의 공간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러한 공간으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공간, 텅 빈 땅, 그런데 그러한 곳이야말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장소이며 만물을 소생시키고 어머니처럼 아이에게 젖을먹여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장소 말입니다. 인간의 삶에 비추어보자면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어쩌면 본연적인 장소가 그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공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람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익숙하고 편하던 세계를 떠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기 삶에서 그러한 단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결단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는 계속하여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생애에서 그 하강곡선을 따라 그의 삶의 가장 밑부분까지 밑바닥으로 우리는 내려가는 여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이 지금 걷고 있는 그 하강곡선, 밑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려가는 그 하강곡선은 단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한때의 어떤 실수나 실패의 결과로 인한 열매로서의 의미만 아니라 실은 그 하강곡선 속에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지향해야 하고 또 어떠한 것을 품어야 하는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더 고정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피난하는 길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언덕에서 시작하여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매우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그 반대로 요단강은 팔레스타인에서, 아니 전 지구에서 지리학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동쪽으로 가면 먼저 예루살렘 성에서 내리막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내리막길은 곧바로 기드론 골짜기라는 계곡으로 이어지지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계속 진행하면 잠깐의 짧은 오르막이 나오고, 그리고 그 길은 곧 감람산으로 이어집니다. 감람산 정상 등성이를 넘어 조금만 가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언급되는 바후림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긴 내리막길을 만나게 되고, 계속 가면 광야를 지나 여리고에 가까운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됩니다. 본문에는 다윗의 그 도주로 도망하는 그 경로를 따라 아홉 사람이 선별되어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궁인 벤메르학에서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가 먼저 등장을 하지요. 그 후에 기드론 골짜기를 막 지난 지점에서는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데리고 온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감람산 정상 등성이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렉사람 후세가, 그리고 그 등성 정상을 막 지나서 조금만 지난 곳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등장을 하고, 이로부터 약 2km 정도 더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후림이라는 마을에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와, 그리고 시므이를 죽이려고 요청하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고향과 일터, 가족과 안전을 뒤로하고 떠나면서 다윗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의 이야기 속에는 신앙과 고난에 대한 그러한 경험들이 압축되어서 그렇게 본문 속에 또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의 행렬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에 그곳은 울음바다가 되었다라고 15장 23절에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쫓기는 기구한 다윗의 운명을 슬퍼하는 온 땅 사람들의 통곡이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길은 곧장 광야로 이어지는 그러한 통로였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행렬이 광야길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5장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의 행렬이 광야로 향한다. 다윗의 행렬이 광야길로 향한다. 그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비밀스러운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깨어짐의 시작되는 곳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스왈드 샌더스의 말처럼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깨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건설은 시작됩니다. 인간의 깨어짐이 시작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높아짐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40도를 넘는 광야에서 모든 것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 바위는 그 속에서 부드러운 모래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광야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자리입니다. 인간의 손길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로 초대를 받습니다. 또한 광야는 나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현장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성도로서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부모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자녀로서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지도자로서의 바른 위치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인간을 새롭게 훈련하고 교육하는 놀라운 교육의 장소입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고난당하는 이의 모습으로 길을 떠나는 다윗의 행렬을 보내는 다윗과 온 땅 사람들의 그 울음소리는 고통과 아픔의 처절한 비명이었지만 그것은 마침내 새 생명이 태어날 때의 울음소리처럼 그 울음은 다윗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태어나는 그 다윗의 영혼의 살아있음의 또 다른 표현이요 그 살아있음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등성이를 조금 지날 때에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택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의 일행은 감람산 등성이에서 후세를 만난 후에 그곳을 넘어서서 동쪽으로 다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시바는 오래전부터 사울의 종이었다가 요나단의 불구가 된 아들 므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시바는 자신의 이 보호해야 할 므비보셋이 다윗 정권의 그 흔들림, 동요를 틈타서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시바의 그 보고를 믿고 므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넘기게 되지요.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 분쟁이 한참 격한 그러한 시기, 그러한 시대일수록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시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 사람들이 오히려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을 자청하는 사람, 도와준다고 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러나 신은 상대의 곤경과 상대의 연약함과 상대의 그 아픔을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명예,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시바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존경과 높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심의이라. 그가 나오며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의 행렬이 이제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에 심의라는 사울의 친족이 나와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러한 심의의 모습을 보고 최후 심판을 알리는 선지자의 기둥 역할을 자처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 이래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아마 사회가 통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통치에 동의하지 않는 부류가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사울의 충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약화되기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아마 다시 권자로 그들의 정권을 회복하려는 그러한 기회를 엿보았던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는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현재의 사건들을 사울파, 사울의 그 정부를 따랐던 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이 사울을 따랐던 자기들을 지지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지요. 이러한 현실 이해, 그것은 얼마 후 이후에 사무엘 하 20장에서 세바가 사울 왕조를 재건하려다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렇게 실패한 사건 속에서 그들 무리의 생각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심의인은 그저 자기 개인의 감정에 따라 그렇게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에 다윗을 반대했던 일단의 그 무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불법적으로 사울의 왕권을 찬탈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심의가 그들의 표면에 나서자 선지자인 양 그날의 사건, 다윗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수치와 불명예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모습입니다. 심의의 말처럼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심판하고 계시라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말입니다. 다윗이 시바와 헤어진 후에 도착한 그 바후림이라는 마을은 팔레스타인 동부 요단 계곡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던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심의의 고향이었습니다. 심의는 사울의 친족이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간 지역이 곤교롭게도 바로 사울 집안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심의가 살고 있었던 그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이름을 보자 본문은 심의가 나아왔다, 그러한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여기에 쓰인 나아와서 나아온다라는 그 단어는 단순히 그냥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인 전쟁을 치르거나 자기의 원수를 대적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나아오는 그러한 행동, 그것을 뜻할 때 오늘 본문에서 쓰인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은 심의가 다윗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아왔다, 또 나아왔다라고 반복해서 쓰는 그러한 표현은 얼마나 심의의 태도가 공격적이었는지 우리는 그 단어 속에서 그 정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아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의 행렬에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진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죄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을 던져서 처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의 그 저주를 돌팔매로 물리쳤던 그 다윗의 영웅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곳 바후림에서 오히려 다윗은 저주의 돌팔매질을 타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의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을 하지 않는 다윗의 참담한 모습이 오히려 두 행동 사이에 그렇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의가 다윗을 저주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가정에 흘린 피를 여호와께서 지금 갚아주고 계신다. 두 번째, 다윗은 사울의 왕좌를 빼앗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세 번째, 이제 압살롬에게 그 왕위가 넘어갔다. 그것이 심의의 저주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의의 그 고발이 모두 이미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세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4장에서 성경은 사울,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의 죽음은 모두 다윗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성경 저자는 매우 강조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상에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옮겼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이전의 성경의 기록에서 자세히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저주합니다. 이 쓸모없는 늙은이야, 이 마을에서 꺼져버려라. 더러운 늙은이, 이 살인자야. 그렇게 저주한 이후에도 심의는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부패하고 바보 같은 왕, 살인자. 다윗에게 끝없이 내려꽂히는 그 심의의 저주는 실은 심의가 던지는 그 돌멩이보다도 더 깊은 아픔과 고통을 다윗의 심령에 그렇게 남겼을 것입니다. 이런 심의의 무리함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군사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다윗에게 요청하죠.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새의 이 반응은 왕을 모시는 신하의 아마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말립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세상적인 방법, 논리의 방법, 힘의 방법이 아니라 신학적인 방법,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있죠. 그 관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심의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압살롬의 반역도 실은 자신이 받을 징계로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변하는 대변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의 저주는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윗은 심의에 떠들어대는 소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로써 자신의 본연의 모습, 자신의 심연에 있는 본질의 모습을 깨닫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에 직면합니다. 심의의 저주를 듣자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행동, 그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압살롬의 반란이 있기까지 행했던 행동의 그 결과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떠한 상처와 분열과 분노와 파괴와 증오의 열매를 맺게 하였는지를 아마 자기 스스로를 생생하게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심의의 그 저주를 듣고 충분히 자기 방어적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불타는 복수심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외부를 향한 시선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자신을 향한 내부를 향한 시선으로, 그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한 내부를 향한 시선이 되자 그는 자신의 진실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자신의 근본적인 신분은 실은 왕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근지심,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나입니다 라는 그러한 본연의 모습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의의 그 저주는 다윗에게서 왕의 허물을 벗겨내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심의의 그 저주를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삼았던 것이지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광야를 지나 요단에 그들이 이르렀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쉬니라. 심의의 그 저주를 견디며 얼마나 탈진하였을까요? 그러나 그 내리막길이 끊임없이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던 그 내리막길이 끝남과 동시에 다윗의 도주도 동시에 끝이 납니다. 다윗은 무사히 탈출하지요. 그러나 한편 다른 곳에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입성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 속에서 아주 잘 대조하며 교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을 따라 한없이 내려가는 그 시간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높이 높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운명이 그렇게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다윗의 운명이 그렇게 내려가면서 자신의 모든 기반과 자신의 모든 관계와 자신의 모든 것이 깨어져 낱낱이 산산이 부서져 내려가는 그 순간,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을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순간 다윗이 가장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은 그 순간은 실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가장 안전한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그때야말로 다윗이 자신의 참된 존재의 그 심연에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의 모든 것이 깨어져 나갈 그 순간에 실은 다윗은 자기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외부적인 그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실은 다윗은 가장 자기 생애의 그 어느 때보다도 골리앗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창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라고 했던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가장 깊이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철저히 믿고 바랬던 순간이었기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운명이 위험에 처해져 있던 그 순간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전한 때는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이사야 41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와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땅끝이 아니라 땅 한가운데 있을 때에, 낮은 곳이 아니라 어떠한 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 높임을 받는 사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한참 높이 있고 뭔가를 증명할 수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장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곳은 땅 한가운데가 아니라 땅 끝에 있을 때에 그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모퉁이에 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누가 모퉁이에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가운데 있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 모퉁이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밀쳐진 사람, 모퉁이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뒤로 밀쳐져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네가 모퉁이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부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에 있는 존재, 모퉁이에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가지는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나를 버렸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땅끝에 있는 것, 네가 땅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린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택하였지 싫어하여 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걷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생애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의 생애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연속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생애의 후반부는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끊임없이 내려가는 그러한 삶의 정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내려가는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자기 존재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속에서 태어났고 나는 의로움과 나는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단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며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그는 끊임없이 타인을 용서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걸음으로 자신의 걸음을 바꾸어 갑니다. 시므이의 저주 앞에선 다윗의 반응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자신의 찬 모습에 대한 깨달음이 주는 그것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다윗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므이의 그 저주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 자신은 다윗은 그 시선을 외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저의 의로움도 열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이 그 모든 것이 다 찢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이처럼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기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고백이 다윗의 반응 속에 숨어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와 나의 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답이지 나는 다른 곳에서는 그 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표현이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그것이 내 삶의 해결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예외 없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라 라고 추정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중에 앞부분 일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비수가 우리의 삶이 내려꽂는 그 저주가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비난의 칼이 우리 심장 깊이에 꽂혀서 혹 밤잠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상실한 곳에 홀로 등거러니 내팽개쳐져 있는 땅끝이요 모퉁이와 같은 곳에 있기에 나는 버려졌다. 나는 밀쳐졌다. 나는 잊혀졌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에 심의의 그 저주를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 앞에 걸어갔던 다윗의 걸음이 선명하게 찍혀져 있습니다.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부르고 내가 모퉁이에서 너를 붙잡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도우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밤에 새롭게 세워서 우리의 시선을 외부로 향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내부로 향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로부터 용서되었고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깨닫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러한 그럼 그 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어려움과 혼돈과 문제 앞에 어찌할 수 없어 멍하니 있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과 판단과 저주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때로는 땅 모퉁이에 있고 땅 끝에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텅 빈 공간, 광야 같은 곳에 홀로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오히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랐던 것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은총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기에 하나님, 오히려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 잡아주셔서 하나님 품, 하나님 은총 속으로 깊이 깊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연약한 이들 보거든 주님,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알아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